예, 아,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굿 스타트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그 느헤미야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 간식을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예, 드링크도 우리 장로님 가져오신 걸 드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애들 줄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쵸? 다 싸갖고 가고 그랬는데, 참, 이제는 뭐, 이런 거 가져가도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전체는 아니고 1절에서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올라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서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그 본문 요약을 간단히,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 에베소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서머라이즈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웃라인을 만들어 본다면 그런 거죠. 먼저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있음을 보게 되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는 게 보게 되죠. 그리고 왜 그런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크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수심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담대히 왜 수심이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요약을 우리가 디언키티 할 때 내용 관찰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 스토리를 나눌 때는 항상 내용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하시고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면 여지없이 주춤거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확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타이밍을 맞추고 철저히 준비하면 느헤미야처럼 기적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에게 예비된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실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는 고통과 실패, 괴로움과 낙심을 가져다 주는 돌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여 넘어질 자리를 봐두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니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지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이거 뭐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네, 그 니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죠. 느헤미야의 역사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첫 단계부터 보는 거죠. 왕에게 그 허락을 받는 그 단계부터 이제 그 건축을 하는 진행하는 과정까지 절대로 쉬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이루는 과정에는 분명히 도전이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예를 들어서 성벽 재건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협하고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의 역사에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예. 우린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의 준비, 느헤미야의 준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다림, 준비 그리고 담대함. 요게 이제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키워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 준비함, 그리고 담대함. 이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이 핵심 단어들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보시면 1번에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듣고 나서 왕에게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 느헤미야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자, 요거를 알려면은요, 1장 1절을 보면, 그,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게 기슬르월이에요. 근데 2장 1절에 이제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니산월 한 4월, 봄이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개월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죠.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하고 2절에서도 제20년 니산월 같은 연도인데 하나는 11월이고 4월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여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제 그 캘린더가 한 해의 시작이 9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해로 취급을 받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와는 달랐던 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에 11월이 기슬월이고 4월이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9월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지요. 네, 같은 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기를 알아두시면 되고 아무튼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시간이 약 4개월이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뭐를 했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4개월 동안은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God's timing. 여러분들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거 큰 차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는 건 느헤미야가 억지로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참 기도하면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겉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거지 일부러 왕 앞에서 좀 나를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자연스러운 그 표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 왕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지 느헤미야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은 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순원들에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했을까? 예, 여러분 뭐 답이 나오죠? 금세 나오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제 생각엔 마음에 더 강한 확신이 든 거예요. This is my mission. 이게 내 사명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여러분 바로 다음날 가서 일하지 마세요. 일저지르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면,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설레임이 있고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성경에 딱 무슨 구절이 있다고 그 인용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식어져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면은요, 이게 갈수록 이렇게 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면 이를수록 더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면 이를수록 더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4개월이 얼마 동안 긴 시간인지 상대적으로 뭐 보면은 짧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결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비전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예, 더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략과 계획, strategy and plan. 그게 이제 이 4개월 동안의 기간 가운데 분명히 느헤미야가 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완전 어디서 많이 그 준비를 해갖고 온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얘기하잖아요. 리스팅을 하자, 리스팅. 예. 뭐가 필요한지 리스팅을 할 정도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 예. 기도하고요. 그리고 준비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더 확고해진 것이 이 4개월 동안의 기다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God's timing.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때가 내가 생각한 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많은 경우에 다를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타이밍과 나의 방법과는 조금씩 또는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에서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이제 2, 3번 계속 나눠 이어지는 것에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1번에서는요, 그냥 한 4개월 정도 걸쳤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의 비전이 더 확고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 되고요. 자, 2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구체화시켰을 것입니다. 좀 뭐 그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류하신 채 기다리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2번에서부터 벌써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yes, no, wait라고 하죠. 그렇죠? yes라고 하고 때로는 no라고 하기도 하지만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요, 그 반응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순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노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가운데 wait라는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예 노라고 해버리면 포기할 텐데 이건 노도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겠죠.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 어땠는가? 그 반응을 물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급해지죠. 조급해지죠.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길에 파란불만 키시는 게 아니에요. 빨간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을 키실 때는요, 뭐하라 그러는 거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간불은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브라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상파울로는요, 빨간불이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빨간불에 서 있다가 누가 올지 몰라. 진짜로. 그래서 항상 브라질에서 운전할 때는 특별히 저녁에는 빨간불에는 잠깐 섰다가 빨리 지나갑니다. 서 있으면 누가 올지 몰라요. 무서워요. 최근에 우리 아마존에 같이 선교했던 윤지홍 선교사님이 그 빨간불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도가 와가지고 지갑, 핸드폰 다 쓸어 갔어요. 근데 불과 두 달 전에 사모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브라질에 살기 싫다고. 하여튼 뭐 심각합니다. 빨간불은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빨간불인데 빨리 지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티켓 크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빨간불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어요? 네, 여러분, 빨간불에서 그렇게 정지해 있을 때 마음 급한 분들은요, 그 초를 셉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특별히 자주 다니는 길은 여기 빨간불은 한 20초. 항상 알죠. 그래서 급하게 카운트를 합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빨간불에 있을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언제든지 켜지면 가면 돼요. 근데 빨간불에서 언제 파란불이 켜질까 자꾸 사이드 다른 쪽 그 신호등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질 때는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질 때 달리도록 준비할 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빨간불은요, 그 time of preparation, 준비할 때, 달리기를 준비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자, 즉각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파란 불만 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빨간 불도 켜주신다는 것. 그때는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 구절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거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때를 붙잡으라라는 거죠. 타이밍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타이밍을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때 결국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도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에도 응답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4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번에서 나눠보시면서, 자, 기다림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순장님들?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항상 그 부정적인 것입니까?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순원들 중에 현재 지금 이번에 질문에서 그런 얘기죠. 현재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배우자의 구원이든, 사업적인 계획이든, 예를 들어서 무슨 신분의 문제든, 우리 중에는 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참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여러 가지로 우리의 타이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탁탁 이게 마치 뭐 자동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순원들이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쉐어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서 벌써 그 느낌 적용 질문을 하시면서 이런 기다림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웨이트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평소 왕 앞에서 허점을 보이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섬기던 느헤미야가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수심을 들키고 맙니다. 그것도 왕의 심기를 편하게 하고 분위기를 도두어야 하는 할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을 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위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의 때로 붙잡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그 술관원은요, 이거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술관원의 임무는 무엇이죠? 왕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왕의 술을 미리 테이스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왕의 술동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왕에게 가까운 그 측근이었는데, 그런 위치에서 수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죠?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서슴없이 말합니다.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 또는 뭐 정치적인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조상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근심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나의 수심은 바로 황폐해 가는 예루살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클리어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잠시 두려움이었고요. 금세 느헤미야는요, 담대함으로 왕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할 맛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이요,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왕이 내가 오늘 이거 물어보겠다, 이거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갑자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두려워했지만 담대히 할 말을 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저는요, 4개월 동안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예요. 기도가 짧으면, 기도가 적으면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으면, 기도가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해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벼락치기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히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3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쉐어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걸 동의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앞에 둘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경험이 있는가? 예,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정말 떨리는 일이 앞에 있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던, 이거 내 힘이 아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힘이야 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그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요,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적인 기도, 기도가 쌓일 때 담대함이 찾아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4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곧바로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묵도한 후 어떤 것들까지 구합니까?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순간적인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몇 절이죠? 4절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이 지금 질문했는데 왕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5분, 10분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꾸준히 기도를 쌓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우리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의 특징이에요. 순간적인 기도. 예,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기도. 그래서 그 잠시 기도한 후에 이제 왕에게 필요한 것을 다 요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하면 그냥 적으시면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요 분명한 기간을 정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하고 오겠다. 그리고 7절에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지역들을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 즉 통행권을 달라는 거예요. 통행권.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8절에서는요. 필요한 제목들을 요구합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미 다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질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에요. 플래닝. 이제 우리가 그것을 7번과 또 8번에서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얘기하죠. 예.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준비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고 통행권을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필요한 과제들을,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얻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왔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때가 왔을 때 지난 넉 달간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한 그였지만 그는 정작 왕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 10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여기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 아니죠. 이건 1장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여러분들 참고 구절로 보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느헤미야가 왕이 이것을 허락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됐다. 우연히 된 것이지 또는 자기가 능력 있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 아닥차스다 왕이 선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실이고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순장님들도 아시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특별히 요즘 이 미국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불경기를 지나면서 내 자신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로 미련한 짓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 일이 풀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교육 잘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늘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를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비즈니스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순원들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삶과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코레이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이제 6번과 연결이 됩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요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앞으로 뚫어야 할 관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해석이고 질문이 들어갑니다. 요즘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거든, 여러분 영적인 거든, 사역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는 사업적인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죠, 그렇죠? 먼저 쉐어링 질문. 요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런 이슈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질문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예. 여러분, 그거를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예. 자,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 상황은 어렵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보면 정말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이사야서와 또 시편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다음 뭐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천이 천을 감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희망을 주십시오. 예. 시편 126편 5절 6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희망을 우리에게 주냐면 분명히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인내하며 뿌리지 않습니까? 기대하며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건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기대죠. 우리에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있죠. 일곱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때가 되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구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참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디사블 교회도 참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말 어떠한 방법으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나라는 그런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번에서 그런 쉐어링을 나눠보시고 엑스트라 질문으로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내가 조금 더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했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혹시 있는지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사실 그 우리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 특별히 이렇게 다혈질적인 그 성격을 가진 분들은요 아, 좀 이렇게 생각되는 대로 막 행동하지요. 베드로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중형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은 신중형 쉽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좀 기질에 대한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 형이에요. 예. 근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이건 제 경험인데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일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되는 것, 막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something has to be natural. 뭔가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면 이게 모든 그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저희 삶을 봐도 그렇고 저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디사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5년째로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젊은이 사역에 뭐 공식 예배를 우리가 지금 런칭하고 젊은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실 디사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젊은이들 포커스를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사실 이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설레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꼭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비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전략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비전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도 지금 비전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그 전에 6번에 이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보면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다섯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원리가 영어로 five D's 다 D로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다섯 가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드림. 첫째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죠.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고. 첫 번째가 드림이면 두 번째는 difficulty입니다. 꼭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외가 없어요. 꼭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는요. 딜레이입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아브라함은 3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 25년인가요? 아니,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70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요셉도요, 여러분들 13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딜레이. 그리고 또 하나의 D는 뭐냐면요. dead end.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D가 있습니다. 뭘까요? D. Disciple이 아니고. Deliverance.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경험해 보셨나요? 이 five D's를? Dream, difficulty, delay, dead end, deliverance. 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뭐가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 요 세 가지 뺐으면 좋겠죠. difficulty, delay, dead end. dream, 그 다음에 deliverance.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꼭 이 과정 가운데 드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까지는 three D's가 difficulty, delay, dead end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건 그냥 우리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바탕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과 전략은 함께 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또는 그 삶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뭐 이건 어떤 것도 괜찮죠. 가정적인 계획 또는 사업적인 그런 비전, 어떤 거든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운다든지 준비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삶의 열매를 거듭을 보시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명과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 purpose가 목적이고요. 목표는 goal이죠, goal.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는요, long-term purpose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목적. 그리고 short-term goal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 안에 이루기 원하는 그런 목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지. 두 번째는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생길 일을 예견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즉,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합니까? 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대가 지불을 계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분명한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부터 정말 요즘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예.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나눌 때 한번 그 세 가지로 캐리거리를 나눠보셔도 좋지 않겠어요? 첫째는 spiritual purpose, spiritual goal. 요즘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또는 뭐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뭐 이런 영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더 성숙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spiritual purpose, 영적인 goal. 예,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고. 자, 가정적인 목표는 무엇이에요, 요즘에, 우리 순장님들? 가정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자녀들을 향한 어떠한 꿈을 꾸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적인 것.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생업적인 면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부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그게 또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꿈을 꾸는 건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서 꿈을 막 나눠보세요. 그리고 누가 이상한 꿈 얘기한다고 비웃지 마시고 인크레이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갔을 때 느헤미야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술관원, 즉 그 바사 왕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멋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냥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연히 서바이브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한번 꿈을 꿔보자. 성벽 재건의 꿈을 꿔보자. 여러분들, 이런 도전을 이과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는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